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와이카나.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기도와는 조금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면은 다른 기도와는 좀 비교해서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저와 함께 읽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4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야, 정말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다른 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고 아버지를 왜 자꾸 부르셨겠습니까?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릴 것 그게 두려워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게 무서워서 하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다면은 베드로보다도 못한 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로 더 큰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자리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자리죠.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은 이유는 우리를 죄악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자리죠. 그리고 죄악을 범하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공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과 공의의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잠시 후면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우면은 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정말 힘이 들면은 욕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는 아버지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정말로 많이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를 부르면은 소망이 있고 그리고 반전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버지에게서 채찍을 맞아도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야 되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채찍을 맞아도 아버지 품에서 맞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저주를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겠습니까? 두려워서 부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운 마음이 혹시 있을까 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니까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죽음을 앞두면은 마음이 두렵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 출두하기 전에 루터가 전날 했던 그 기도문을 보면은 루터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저곳에 가면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있고 나를 죽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어도 신앙이 많이 있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는 이러한 루트의 기도와도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보통 사람들이 내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체념을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찬임을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일생 동안 기다려왔던, 정말로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다려오셨던 그 때가 이제 다가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평생 이 때를 기다려오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원리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가 통해야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때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평생 기다려오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주어집니다. 그때는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때죠. 아파해도 내가 아파해야 하는 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때를 반드시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성도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해야 될 때와 아파해야 될 때, 마치 내 인생의 길에 암흑과 같은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 때를 지나가야 성도가 성도답게 성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해야 되는 그때. 이런 때가 오면은 보통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실망이다라고 하는, 또는 비극이다, 좌절이다, 상실이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왜 내 사생활에 간섭을 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다음의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때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회의 때로, 영화로운 때로 우리가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을 버리는 이 원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기쁨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오거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한 때가 찾아오거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때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때,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삶이, 신앙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함이. 이 기도는 잘 알고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아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려드리고.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이런 관계죠.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은 영생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영생 그러면은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한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나 과연 그것 가지고 이 영생을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혼, 여러분 결혼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커피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저녁이 되면 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뭐 TV도 보고 대화도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결혼 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알아가는 것이고 결혼 생활은 자녀를 알아가는 것이고 결혼 생활은 부모를 알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 결혼의 기쁨은 아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이것을 빼버린다면 그 결혼 생활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결혼 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셔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체험을 해 나갈수록 끝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의 그 깊으심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신다고 모든 것을 순간에 다 알게 되느냐? 천국에 가시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던 그분의 모습들을 자꾸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친구를 사귀면은 그 친구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기도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과 풍요로운 삶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삶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청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업자를 만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활력이 넘치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50년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5일 동안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내 삶 속에서 누리면은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겠습니까?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